안녕하십니까. 여주에 사는 심성보 형제입니다. 저도 마이크 앞에 서니까 상당히 떨리네요. 저는 한 1년이나 지나야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제 집사람이 공지사항에 들어가더니 이름이 있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가졌는데 목사님이 지명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곳에 와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의 삼남 삼녀 중 막내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첩첩 산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탄강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이죠. 그래서 사생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냇가를 무슨 색깔로 칠하냐면 잿빛으로 칠하는 그런 곳에서 바람이 불면 시커먼 탄가루가 날리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곳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우물한 개구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철들자 망령인 인생은 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에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뭐 부활절, 성탄절일 때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뭐 그런 절기 때나 가고 아니면 또 친구들 권유로 부흥회 때에 몇 번 참석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이후에는 군 입대할 때까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입대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 제 마음속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어렵던 기억이 제 생각에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군에서 이제 저는 세례도 받고 세례를 받고 이후에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체전병에 배치되었는데 교회 출석을 저는 거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 체전병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혼자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인 1조가 돼서 실탄 105발을 가지고 수리탄 2발을 장진한 채 이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면 누군가가 저와 동행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계속 교회에 출석하는 걸 거르지 않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군종 장교가 저를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부대에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이대대 멸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당했던 군종사병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군종사병을 전역하고 후임 군종사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군목이 저를 지명해가지고 군종사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군종 장교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군종 사병에 대해서 한 대대 교회를 전방 교회를 담임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담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도 많은 햇볕도 있지만 그걸 얘기 다 한다면 한 시간을 다 해야 될 거니까 오늘 20분만 딱 하라고 해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 사병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정훈 장교에게 아침 시간과 저녁 취침 시간에 기상과 취침 시간에 명상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원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시간은 정훈병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녹음을 된 것을 들어줘서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저에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짧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멘트는 항상 뭐라고 했냐 하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메시지가 온 내부만에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로 5개로도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외출 나왔다가 저희 전방 부대 그 준처에 있는 교회에 집사님을 왔는데, 아니 저는 군종 3인님 때문에 날마다 속이 시원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리 믿으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종 3인님이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자기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군의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늘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저녁 후에도 여러분이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줄 알고 가까운 교회 꼭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점점, 아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애들하고 모이면 놀이할 때 저는 어떤 놀이를 했냐 하면, 애들을 다 앉혀놓고 저는 혼자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담뱃대를 이렇게 잡고 그걸 마이크 삼아서 뭐라고 막 유창하게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 이거 원래 내가 이런 게 좀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건가 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아 그러면 나도 이제 전역하게 되면 신학을 하고 나도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저만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해서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나중에 전역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것들을 꺼려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노트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아, 네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20년 정도 자라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하려한다고 하는 시를 하나 써놓기도 하면서 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생활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다주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군대 생활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것이, 와, 이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늘 날마다 깊이 또 교회를 신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고,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 교수님들과도 만나면은 때로는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그만 문제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봐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 조그만 문제가 있는 신학교가 아니고 조그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가 잘못됐는데 다른 거야 아무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텍스트를 바로 하는 것밖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래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하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선교단체를 만나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단체의 간사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전 세계에 한 2만 명의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가끔 정동수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이게 언급하시는 별로 안 좋은, 어디 한 곳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아니 이단 리스트에 딱 있는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이단 리스트에 딱 이름이 뜨더라고요. 와, 이게 상당히 거시기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하는 그 사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도 거기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보기도, 묵상, 영적전쟁, 이 또 한국교회의 예배를 다 망치는데 아주 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제자훈련, 뭐 상담 이런 것이 특화된 선교단체였습니다. 아주 잘못된 오순절 운사운동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심화시키는데 아주 전 세계 가장 공헌한 선교단체가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선교단체에서 젊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그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적당했을까요? 아니, 아주 열심히 했어요. 또 뭘 한가 하면은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저희 선교단체의 사역에 대하여 의문점들과 한계점들 그리고 오순절 운사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아주 조금 있다고 이것만 좀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실제화 되는 현상들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혼돈과 갈등이 마음속에서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지에서는 제자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나 간사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갈등과 괴로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나의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해왔지만 내 안에도 정말 그런 참된 그만큼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변화들이 없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헌신에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자 훈련과 상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아,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성적인 서양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동양인들에게는 조금 뭔가 재창조되거나 재해석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가정 거치지 않고 서양의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누적되어 갔을 때는 점점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데 훈련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고 제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거 믿음을 보고 그들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이들이 6개월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간사가 되어서 재생산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문제로구나. 우리 저희들 저 한국 와서 보게 되면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5일 동안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완성한다. 속성 코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속성 코스,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막 찍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의 정신이 없는 제자다고 없는 제자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제별 성경 공부와 같이 제자 훈련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재가 특화된 것들은 성경 전체 안에서 제자 훈련에 적합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말씀의 왜곡과 결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66개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66개의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인데 거기서 뽑아온 몇 개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은 결국에 영양 결핍과 부조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 기초훈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대로 상급 과정에 가서 다른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을 통해서 원래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들이 제가 돌이켜보면서 가졌던 결론이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혼란 속에 드디어 사역을 이젠 정리하고 내가 몸담았던 단체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 부부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은 성경을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을 66권이야 한 권으로 이해하고 한 권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선교지도 선교단체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에서 몇 곳의 이제 세미나나 강습을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는 법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오순절 은사운동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다른 불이라든가 바벨탑에 갇힌 복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아 이게 너무나도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론하면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서 아주 악한 사탄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야 이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문제는 오순절 은사운동 단체나 어떤 그 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전 교단의 오순절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교파 어떤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는 뭐 산 기도를 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기도 하면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부르짖으라 콜민데 그냥 샤우팅 하면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오순절 은사 운동회부터 오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유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대로 오순절 은사가 이 운동을 기반으로 세워진 선교단체를 떠나서 새롭게 한 권의 책인 66권의 말씀을 뭔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절에 오래 다니던 분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손을 합장해갖고 절을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유창하겠던 것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 방언하는 게 아니라 늘 익숙했던 것인데 기도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뭐라 나오는데 혀를 깨물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으며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들과 마음과 비전을 나누었던 친구들도 모두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과 두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심할 때는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난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살아야 되나? 그럼 나는 뭐야? 내 직무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와 같이 일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1인 피켓 시위라도 가서 앞에 가서 그 단체 앞에서 야 다 집으로 가라 하고 외쳐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동수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 66권이 하나의 책으로 녹아져 있어서 어떤 책, 어떤 장, 어떤 절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강의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충분히 담겨 있고 영적인 결핍과 불균형이 없는 아주 신선하고 건강한 영적 전체시 홀 미를 먹을 수 있는 곳에 제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개신교가 아닌 그리스도교, 잘 보존된 성경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의 이 자리에서와 유튜브를 통해 듣는 정동수 목사님과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와 설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쾌, 통쾌, 유쾌, 명쾌. 저희 부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